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11시 49분부터 오후 12시 19분 사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쐈으며 이 가운데 2발은 약 25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발 중에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어떤 미사일도 미국령 괌이나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사령부는 초기 분석 결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 걸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미 영공 방어를 담당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북한에서 발사된 세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며 현재 북한 행동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현재 미국은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BOA에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분석하고 있어서 미한 양국 간에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어제 북한의 중국 내 신규 기업 설립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지문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작 또는 외자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할 수 없으며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금지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중국 역외투자관리법 등에 근거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북 투자와 투자 확대도 비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것으로 중국 상무부는 공고와 함께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에 상륙함에 따라서 이 지역을 연방 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텍사스 쪽으로 부상하면서 한때 4등급으로 격상한 하비는 오늘 새벽 2등급으로 다소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하비는 현재 최대 풍속 177km의 강풍을 동반하고 텍사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비 상륙으로 텍사스 연안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고 건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허리케인 하비가 대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기록적인 홍수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시아파 사원에서 어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적어도 28명이 숨지고 50명 이상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희생자들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 경찰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자신들의 선전기구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이번 카불 시아파 사원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탄 공격을 감행한 4명 중에 2명은 사원 앞에서 자폭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남부 휴양지 이스키아 섬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 9시쯤 발생한 이날 지진으로 주택과 교회 등 건물 여러 채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 3형제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이탈리아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새벽 4시쯤 지진 발생 7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7개월 된 젖먹이를 구해냈습니다. 이어 비슷한 지점에서 7살 난 어린이와 11살 난 어린이가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발생한 기적이었는데요. 3형제가 막내부터 둘째, 첫째 순으로 구조된 겁니다. 이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맏형의 기지 덕분이었는데요. 11살 난 맏형은 집이 흔들리자 동생들을 재빨리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고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신호를 보내 품에 안고 있던 막내부터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네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형제애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 꼬마 영웅의 기지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BOA 이야기 미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부릅니다. In My Place 들어보시죠.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irst Kids. 체시 클린턴 씨와 베런 트럼프 군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들 모두 First Kids, 즉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인데요.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딸 첼시 클린턴 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군을 응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한 보수 매체가 베런 군의 옷차림에 시비를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데일리 콜러라는 이 매체는 21일 베런 군이 부모인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모습을 찍은 사진을 두고 베런 군이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입었다고 평했습니다. 양복과 원피스를 차려입은 부모와는 달리 베런 군은 상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빨간 짧은 반팔 티셔츠에 하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 의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베런 군이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라며 대중 앞에 설 때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내버리고 단정한 머리에 양복 자켓, 넥타이를 매는 정장 차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딸 첼시 씨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첼시 씨는 지금은 미디어와 모든 사람들이 베런 트럼프 군을 가만 놔둬야 할 때라며 베런 군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유년기 사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첼시 씨의 지원 사격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격려해주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024. 지난주 미국 대륙을 뜨겁게 달궜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99년 만에 찾아온 개기일식이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 개기일식이 지나가자 다음 일식을 기다리는 무늬가 미의 항공우주국 나사 등에 빗발치고 있는데요. 다음 개기일식은 바로 2024, 2024년 8월 8일에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년 만에 미 대륙 관통 우주쇼로 불린 이번 개기일식은 미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시작돼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켄터키, 테네시주 등을 지나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1시간 33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2024년에는 텍사스주부터 동북부 메인주로 지나갑니다. 개기일식을 잘 볼 수 있는 도시로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등이 꼽히는데요. 일부 여행업체들은 벌써 2024년 텍사스, 오하이오 등의 명당 자리를 골라 숙박과 항공편, 특수 안경, 관측 장비 등을 묶어 파는 개기일식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로 북한 평양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기자와 취재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한반도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정리합니다. 먼저 21일자 보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시작한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 방어 성격의 연례적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초당파 상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최근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이런 변화가 미국이 기대해온 대화 신호의 출발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여건이 되면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일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얘기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심층 취재로 전해드린 기사죠.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는 심층 취재 전해드렸는데요. 직접 취재를 한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동의가 과연 필요한가? 이 대답이 명확할 것 같은데도 좀 확신이 안 서는데요.
네, 간단하게 들리면서도 복잡한 문제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 얘기는 바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선 한국 승인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주체는 정확히 명시를 하질 않았습니다만
네.
뭐 북한이 연평도 공격을 하기 전에 한국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게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또 명확한데
네.
다음이 좀 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반드시 한국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 군사행동이 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먼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뒤에 무력 대응하는 경우인지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분석 기사를 쓰면서 이 발언의 의미라든지 파장 이런 걸 들여다본 건 아니고요.
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미국의 북한 공격 시에 한국의 승인이 네.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사실 확인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 합의가 돼 있지 않을까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먼저 떠오르는데 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얼추
네.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조항들이 두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역시도 바로 연결시키기엔 좀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1953년에 체결이 됐으니까
네.
바로 뭐 6.25 전쟁 끝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재침공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그때 누가 뭐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라는 점을 상정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그 해당 조항, 그러니까 2조를 좀 요약하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한 조항이 3조인데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규정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것 같진 또 않습니다.
네, 지금 이 그 조항도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요약을 했는데도 좀 복잡한데요. 네.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당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서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명확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역시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흔히 뭐 북한이 한국에 군사 공격을 하면 미군이 한국과 합세해서 북한을 격퇴한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하는데
네.
한국에서 특히요.
네.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국도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다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도 잘 네.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동맹 간의 조약이죠.
그렇습니다.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만 뭐 일방적으로 돕는 다른 나라를
네.
이 상대방 나라를 그건
네.
동맹 간의 조약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건 뭐 보호 조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차라리.
네.
여기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또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침략에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상호 합의와 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는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 한국에서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늘 훈련을 하고 또 전략을 짜는 주한미군 사령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제 취재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로부터 정확히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없는 건지 여기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여기서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미국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으면 이라는 것이 전제이고 조건입니다.
네.
이때 미국이 북한에 무력 대응을 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우선 동원을 해야 될 텐데 이건 당연히 한국의 국군 통수권자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 논란거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맞서서 북한의 무력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네.
주한미군 운용을 요청을 하면 한국에 한국이
네.
당연히 동의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 역시 다들 한국이 그렇게 동의를 할 것으로 확신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만에 하나 이번 그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온 다음에 의구심이 들었던 건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이 미국의 그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로 남게 된 거죠.
네, 이 한국의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이 문 대통령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여지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들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 주한미군은 한국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못 움직이겠지만 한반도 밖에 있는 해외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고
네.
여기에는 한국 승인이나 협력이 필요 없다. 이 부분이 바로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본토뿐만이 아니죠. 하와이에도 있고 알래스카에도 있고 또 북한 인근 공해상에도 있습니다. 거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엔 공습이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벨 전 사령관은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또 호주 이런 그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지적한 언론도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그 애초 괌 타격 위협 또 여기에 따르는 그 미국의 대응 의지, 무력 대응까지 내비쳤으니까요.
네.
그때 한창 전쟁 가능성이 대두가 되니까 물론 그 발언에 요지는 이런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의 말처럼 실제로 주한미군 운용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도 또 맞습니다.
네.
다만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다시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반드시 한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니다. 미국의 해외 군자산 동원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원칙이 지금 취재 초점이었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다른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이 버웰벨 사령관과 같은 얘기였나요?
네, 표현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네.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또 스스로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 역시 북한 미사일이 괌이나 또 다른 미국 영토를 향해 발사될 경우에는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저희가 그 생득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타고난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국 역시 미국의 승인이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미국 역시 자국방의 어떤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원칙, 이 점을 서먼 전 사령관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상호 동맹이라는 게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면서도 한쪽이 혹시라도 다른 쪽을 돕는데 주저하면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거죠.
네.
그 벨 전 사령관 설명은 더 엄중한데요.
네.
만약에 한국이 주한미군 운용에 동의를 하진 않으면 그 순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은 해외 군 자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요,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 기사에도 거듭 명시가 됐지만 가정적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벨 전 사령관 역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반격에 나서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또 미한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뭐 서두에 분명히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들 외에 다른 한반도 군사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죠?
예,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 데이빗 맥스웰, 여기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을 지내고 있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네.
이분 얘기는 완벽한 세상에서는 뭐 협의도 하고 합의를 이뤄야 되겠지만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해서 북한 공격이 곧 그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한국과 협의 없이 또 더 나아가서 혹시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요, 미국 헌법에도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 국제법, 미국법 모두에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여러 발의 노동미사일을 가령 대구에 발사할 때 미국 정부하고 합의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완전한 공조를 하기 위해서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이냐 아니면 즉각 대응하고 그냥 미국에 뭐 나중에라도 통보만 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3년 2월 정승조 전 한국 합참 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브루스 베넷 연구원이 그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좀 소개를 드리면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핵공격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에 선제 타격을 실시할 것이고 여기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발언, 정 전 합참 의장의 얘기입니다.
네.
그 베넷 박사의 논리는 그때 한국 정부가 이 발언을 부인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걸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론은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군사 전문가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혹시 좀 다른 얘기를 한 전문가들은 없었나요?
예, 있습니다. 프로스펙톨 앤젤로 주립대학 교수, 뭐 평소에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그 미군 정보당국 출신 전문가인데요. 이 네. 문제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미국이 괌을 향해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을 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네.
북한을 타격할 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한 건데
네.
그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상황을 자신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마이클 오헨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 공약을 이미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취재를 한 백성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니 부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들어보시죠. 퀸의 노래 Somewhere Only We Know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가 북한 꽃제비들의 삶을 연극으로 재현해 미국 주류사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에는 삶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국경을 넘어서면 희망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다른 아이들처럼 놀 수 있습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안원의 심한 구타에 신음하다 결국 목발을 짚고 일어나는 장애인 꽃제비가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무대 위에는 굶어 죽은 꽃제비와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꽃제비 등 북한의 꽃제비들의 삶이 재현됩니다. 꽃제비는 먹고 잘 곳이 없이 거지가 되어 이곳 저곳을 떠도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한 내 꽃제비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 나우의 창작극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가 미국 내 순회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는 이 단체가 지난 5월 한국에서 길거리 공연을 통해 보여준 작품 등을 영어로 각색한 연극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기를 낳고 좋았습니다. 동생을 키워야 되는데 저 혼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노래하라고 노래하고.
꽃제비로 살았던 이 단체의 탈북자 청년들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는데요.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VOA에 북한의 아동 인권을 국제사회 고발하는 것이 공연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북한 어린이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비폐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직접 자기들의 분장을 하고 이제 미국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북한 아동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지 대표는 이번 여정의 첫 방문지가 오하이오주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귀국한 뒤 곧바로 숨진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지 대표는 미주 공연은 오토 원비어의 묘소 헌화를 시작으로 진행된다며 탈북자들이 미국인 학생의 허망한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그런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꽃제비 출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북한은 이제 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이 사망하는 건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 참 그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침묵을 하면 이제 북한은 또 제2, 제3의 그런 이제 그 일을 이제 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극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어 창작극인 우리는 행복합니다에는 4명의 꽃제비와 2명의 보안요원 그리고 장마당 장사꾼 등이 등장하는데요. 꽃제비 역할은 실제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지난 1999년에 탈북해 2007년에 한국 입국한 이춘범 씨는 자신은 두부를 훔쳐먹는 역할을 맡았다면서 북한에서 자신이 훔친 식량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 흥남항이랑 흥남 비료공장에서 비료랑 쌀을 그러니까 옥수수를 훔쳤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씨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배고팠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는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3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3살 때 98년도에 제가 꽃제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게 겨울이었어요. 그때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그 눈이 왔었는데 그 애가 8~9살짜리 보이는 애인데 되게 작아요. 작은데 거기에서 한 엄마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꽃이 계속 꽃집이에요. 근데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에 그나마 그때 옥수수를 좀 남방에서 좀 훔쳐가지고 옥수수떡을 좀 바꿔서 먹고 지나가는데 걔가 그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났었어요. 제가 그 먹으면서. 근데 그 다음날에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근데 겨울에 솔직히 3일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은 몸에 사람이 너무 영양실조가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거든요. 자리에 없으니까 그냥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씨는 이런 꽃집이들이 북한 땅에 살고 있다면서 연극을 통해 북한의 아동 권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길 희망했습니다. 이번 연극의 연출은 한국에서 뮤지컬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엄태리 씨가 맡았는데요. 탈북자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울며 연습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와드리는 거고 마음에 진짜 와닿는 거는 마지막에 꽃제비 누나가 이제 아사를 해요. 굶어서 죽는 장면이 있는데 일용이라는 배우가 항상 연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 볼 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요구하거나 뭐 티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 기억들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엄연출자는 탈북자들의 이런 노력과 메시지가 북한에 있는 꽃제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 기관과 단체 초청으로 이뤄지는 나우의 첫 연극 공연은 오하이오주 볼링그린 대학에서 열립니다. 이 학교의 공연 준비와 진행은 교육심리학과 방혜영 교수가 맡았는데요. 방 교수는 교내 250석 극장에서 공연이 이뤄진다며 북한 내 아동인권에 대해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교수는 교수진과 학생들 그리고 한인 사회 역시 연극과 토크쇼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꽃제비들의 삶과 북한 아동인권 문제를 다룬 나우의 우리는 행복합니다 미주 공연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오하이오주를 시작으로 열립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뉴욕시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유엔 회관 등을 거쳐 워싱턴 DC 공연이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영국 함정은 1805년 뉴욕항을 봉쇄했고 미국 선박들은 영국 함정의 수색을 거치지 않고는 항구를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멀로를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의 부당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협상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서 수출되는 모든 상품 수입을 거부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국 식민지에서 오는 수입품은 지금처럼 그냥 놔두고 영국 상품만 금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결국 미국 의회는 일부 영국 상품들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16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재임 시기.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영국에 대한 무역 금지가 오래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과의 협정 체결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요. 영국에 파견돼 있는 제임스 멀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윌리엄 핑크니를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에 파견된 특사의 임무는 제한적 무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 점을 영국 쪽에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미국은 프랑스나 프랑스 식민지와 무역을 하는데 영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동안 미국 선박들에게서 압수해간 모든 상품들에 대해 값을 지불해달라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파견된 제임스 멀로와 윌리엄 핑크니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이런 요구 사항으로는 협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국과의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 사항을 좀 절충해 영국에 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선에서 좀 절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압수해간 물품에 대해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빼도록 하죠.
그렇게 합시다. 이 물품값 지불이라는 요구는 빼고 합의와는 별도로 징집에 대한 각서를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국 군 징집 문제로 더 이상 미국 선원들을 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으면 영국 쪽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국의 요구사항을 우리 선에서 절충해서 작성한 것도 그렇고 징집 각서 내용도 그렇고 본국에서 이 협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걱정입니다.
제임스 멀로와 윌리엄 핑크니는 1806년 12월 말 협정 체결 준비가 완료됐다고 본국인 미국에 통보했고요.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영국에 파견되신 두 분, 먼 곳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이 보내신 협정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징집에 대한 각서 내용만으론 만족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징집 문제에 대해 영국과 명확한 합의를 이루기 전엔 절대 협정을 맺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한 발 늦은 답장이었습니다. 협정을 맺지 말라는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 지시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임스 멀로와 윌리엄 핑크니가 협정에 서명을 마친 뒤였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미국의 뜻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대표단이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다니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표단이 서명을 한 이상 이 문서를 의회에 보내 조약을 승인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이 문서를 의회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영국에 나가 있는 두 협상 대표들께 다시 한번 엄중히 제 뜻을 전합니다. 두 분의 임무는 영국과의 협상을 지시받은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시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임스 먼로와 윌리엄 핑크니는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외교 문제에 불을 지르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해군 함정 한 척이 탈영병을 수색하던 중 미국 함정 체사피크호를 공격한 것입니다.
영국은 탈영병 일부가 미국 함정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체사피크호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은 영국 탈영병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미국 국민이라고 맞섰고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체사피크호가 미국 영해를 벗어나자 영국 함정은 미국 함정을 정선시키고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함정은 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함정은 체사피크호 앞쪽을 향해 먼저 두 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곧이어 모든 포를 동원해 미국 함정에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체사피크호는 단 한 문의 포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함장은 영국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체사피크호 공격 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전파됐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영국 선박들에게 즉각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미국 영해에 있는 모든 영국 선박들은 미국을 떠나시오. 이 시간 이후 발견되는 영국 선박은 이유를 불문하고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분명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께 엄중히 공표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미국 국민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영국 함정을 도와줘선 안 됩니다.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저의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될 겁니다.
협상단으로 영국에 머물고 있던 제임스 먼로는 체사피크호 공격 사건에 대해 영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외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길 거부했습니다. 얼마 뒤 영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9년 8월 26일 오늘 프랑스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밝힌 인권선언이 발표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와 귀족의 제1, 2신분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고 이들에게는 세금 또한 면제됐습니다. 반면 시민과 농민, 도시 노동자로 이뤄진 제3신분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789년 6월 제3신분 사람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독을 습격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1789년 오늘 프랑스 국민회의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군인인 라파예트가 초안을 쓴 이 인권선언은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26일 오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인 알비노 루치아니 추기경이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는 새 교황의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치아니는 23살 때 사제가 됐습니다. 이후 1929년 루치아니는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오늘 루치아니는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Santi Apostoli Petrus et Paulus De quorum potestate et autoritate confidimus.
루치아니 추기경은 전임 교황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겠다는 의미에서 선임 교황인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23세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1세로 짓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또한 화려하고 장엄했던 교황 대관식을 거부했습니다. 즉위와 함께 온화한 이미지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존경을 받은 교황 바오로 1세는 하지만 선출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